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기쁜 소식 몽골교회 김두현 선교사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어르신들, 한국은 지금 굉장히 더워서 힘드시죠? 평소 같으시면 대덕 수양관이나 강릉 수양관에 모이셔서 실버 수양회를 즐겁게 하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수양회를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제가 어르신들 앞에 설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몽골 그러면 잘 모르시고 몽고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몽고 간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몽고라는 말은 중국에서 몽고를 좀 낮추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말이고요. 몽골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몽골은 중국의 그 위쪽에 있고요. 러시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15배의 이제 큰 면적이 되는 땅을 가지고 있고요. 몽골의 인구는 300만 명입니다. 대부분 울란바토르 수도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식이 밀가루와 고기인데, 그 가축이 7,000마리나 됩니다. 사람보다 가축이 훨씬 많지요. 몽골의 5대 가축 그러면 소와 양과 염소, 말과 낙타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어디든지 가다 보면 여기저기 가축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몽골에서 거리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몽골에 온지 얼마 안 돼서 그 에르데넷이라는 도시에 저희 교회가 있어서 자동차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다가 이제 길을 잃었습니다. 이정표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가는 길인데 흙길로 산을 20개도 넘게 넘어갔는데 길이 에르데넷으로 가는 그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강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든지 다리가 나오는데 이 몽골에는 다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다가 이제 목동을 만나가지고 물어서 저희가 그 자동차를 옮겨주는 그런 배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니까 세 줄에 이제 나무로 만든 배를 만들어서 자동차 두 대를 실어서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르덴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야 여기 한국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다니면 중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몽골에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더운데 이 몽골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답니다. 여름에 최고의 휴양지죠. 전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국에 많은 분들이 여름을 몽골에서 보내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코로나로 국정이 닫혀가지고 지금은 아무도 이제 못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몽골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로 3시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거든요. 저는 53살에 선교를 나오게 됐습니다. 몽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를 나왔습니다. 박 목사님을 뵙고 제가 몽골에 가서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발견하고 그 마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 나이에 나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 놓고 다 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 마음이 참 놀라운 거야.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과 연결시키는 건데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연결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가 두렵겠어. 너를 지키고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 그게 놀라운 삶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위해 살라는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몽골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몽골에 온 지 10개월쯤 지났을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몽골은 중국과 국경이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하게 국경을 폐쇄시켰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제 코로나를 만나서 교회 문이 닫히고 통행이 금지되고 정말 굉장히 당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박 목사님께서는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불교고요. 러시아 쪽에 사는 사람들의 일부가 또 이슬람 교를 믿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모든 교회를 2년 동안 문을 닫게 하고 통행을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재앙인데 목사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매일 말씀을 전하니까 형제자매들이 코로나 오기 전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터넷으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의 약속대로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되게 하시고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을 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아주 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는 저보다도 저희 가족들을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제가 제 기억에 한 2006년, 2007년쯤에 인도의 그 오리사에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힌두들이 교회를 불사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미국의 한 선교사 가족이 차에 탄 채로 이제 그 불을 질러가지고 차 안에서 다 타 죽고 그랬습니다. 그 인도에 이제 운전을 하는 기사 형제님 계셨는데 그 형제님에게 도끼를 던져가지고 도끼가 어깨에 다 박힌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을 쳐가지고 막 겨우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았고 또 형제자매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숨었다가 그래서 몇날 며칠 막 산을 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있는 곳으로 와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오리사 선교사님이 김수현 선교사님이신데 그 김수현 선교사님 동생이다 그러면 아 하고 이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 플루스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주를 많이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제 아내가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플루트 부는 김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 김선자 남편이요? 이제 이렇게 또 저를 또 알아보셨고 또 최근에는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해서 암에서 낳은 김윤옥 자매 있죠. 그 김윤옥 자매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아 이제 여러분도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구멍가게에 그 외상 장부에 이렇게 그 이름을 적는데, 거기에 두였네 하고 제 이름을 적었어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내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면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아, 저 수연이 엄마입니다 하고 엄마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엄마한테 물었죠. 아니, 내가 옆에 있는데 왜 수연이 엄마라 그러냐고. 그리고 왜 좋은 일에는 다형 이름 쓰고, 왜 외상장부에 그 나쁜 일에는 내 이름을 쓰냐고. 내 이름 거기 쓰지 말고, 거기 수연네라고 적으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끝내, 저희 어머니가. 그걸 이제 그 수연네라고 안 고치고, 이제 두연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상장부에서 꼭제 이름을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5남매 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고, 제가 뭐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데 소망 두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기에 딱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탄이 늘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늘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넣기 때문에 제가 자주 제 생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또 육신을 통해서 제 자신을 믿도록 사탄이 속였는데 저는 그래서 자주 사탄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항상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내가 볼 때는 내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가정에는 두 번의 절망스러운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요. 의사들이 두 번이나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쯤에 저희 형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을 막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병원 차트에 보면은 거기에 헤비 드링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친구들하고 가서 술을 먹으면 그 술집의 문을 아예 탁 닫아놓고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술을 먹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저희 집 앞에 탁 나가보면 그 마당에다가 그냥 막 토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토해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다가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간 경화 말기 판정이 나온 거예요. 얼굴이 새까맣고 뭐가 막 나고 그다음에 이 잇몸이 새까만 거예요. 눈은 노랗고.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간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형을 보고, 아, 왜 이렇게 누워만 있냐. 아, 저 치악산이 보이는데, 저 치악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 좀 마시고, 그렇게 갔다 오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형이 저를 보면서, 야,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갔다 오면 그날 내가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피를 이렇게 쏟았는데, 코피가 그냥 막, 이게 수돗물처럼 막 쫙쫙 이렇게 코피가 나왔어요. 하루는 이제 제가 형이 지금 카메라가 하나 생겨가지고 형이 이제 잠자는 모습을 사진을 한장 찍어가지고 저는 막 사진 찍은 거 자랑한다고 보여줬는데 형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죽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우리는 고치지 못한다. 이제 이 강경화는 저렇게 하다가 이제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에 형이 죽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형이 구원을 받고 복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간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그간 검사를 했는데 김성원 원장님이 저희 형님 간을 검사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간이 어린아이 간처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간이 깨끗하대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 맞는 게 아니구나. 저희 집에 이제 두 번째 사형 선고는 누구한테 왔었냐면, 미국에 있는 김윤옥 자매님이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제가 누나가 셋인데, 제가 김윤옥 그 자매님을 제일 좋아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막 배가 엄청 이렇게 붓고,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의사가 6개월도 못 산다고 진단했다는 겁니다. 암이 자궁암, 난소암 두 개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제 마음에는, 누나가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막내, 누나를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그 누나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박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언니가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는데, 제 마음으로 가기 싫고,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교제를 처음에 해주시다가, 아, 내가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통화가 되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희 누님을 보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김윤옥 자매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윤옥 자매에게 예수님도 계시고 암도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암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저희 누나가, 아, 그거야 예수님이 이기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탁 목소리에 정색을 탁 하시면서, 자매님 제 이야기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잘 들으시오. 예수님하고 암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기죠. 그런데 이제 저희 누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기지만, 예수님이 그 누나 마음속, 누나 몸에 있는 암하고 싸워줄지 안 싸워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안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누나는 뭐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예배 시간 끝나면 어떻게든지 빨리 가려고 그랬고, 아주 육신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암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고쳐주실까?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 암과 싸워주실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요한복음 8장 속에 그 간음죄에 잡힌 여자를 봐라. 그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날아오는 모든 저주를, 돌멩이를 다 땅에 떨어뜨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그 교제를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희 누나 마음속에 소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 마음이 마음을 막 잡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누나가 쓰러져서 의사가 6개월도 못 삽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누나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목사님은 저희 누나를 보면서 누나를 산다는 거죠. 누나는 산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소망을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이제 저희 그 바야흥거루라는 곳에 살고 있는 친계라는 자매님이 계신데, 그 손녀딸이 지금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새벽 1시 15분에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의사가 가족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긴장하셔가지고 당황하셔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딸은 막 의사 이야기를 듣고 막 울기만 했다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제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두고 같이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연락이 오기를 뭐라 그랬냐면 그 이제 아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가 되니까 아이가 이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밤에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판단을 가지고 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 가장 먼저 나와서 그 우리의 생각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보고 또 듣고 또 내가 판단하면서 그 결정한 것들이 항상 옳다고 믿고 살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내가 대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네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우리 생각을 따라가면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대해보면서 아 이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 와보니까 몽골은 교회를 회사처럼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종교 등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 등록이 없으면 교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종교 비자로다가 몽골에 와 있는데 다르항에도 이제 저희 교회가 있거든요. 다르항에 이제 그 교회가 종교 등록 이제 일자가 다 돼가지고 종교 등록을 이제 연장해야 되는데 그 종교 등록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 또 이제 그 지키라는 이제 규칙을 다 지켰는지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장부 같은 것도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준비하던 자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날이 서류를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서류 준비에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이게 다 되지 않아가지고 그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접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광명교회에서 그 김성산 목사님이 그 형제 자매님들을 이제 데리고 몽골 전도여행을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막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마인드 교육도 하고 오전 행사를 이제 다 마쳤는데 그때 이 연락이 온 거죠. 제가 그 연락을 받는 순간에 제 마음에 막 수많은 생각이 올라왔어요. 야, 이 다른 목사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자네가 몽골에 가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가자마자 있던 교회 문을 닫게 만드냐? 꼭 꼭 나한테 그렇게 막 이야기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야, 진짜 이 선교회 본부에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야, 상상하기도 싫은 막 그런 일들이 제 앞에 이제 벌어지니까 제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막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야, 다른 일도 아니고 이 교회가 이게 문을 닫는다. 참 이게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런 일들이 제 앞에 벌어진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밥이 안 넘어가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막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성삼 목사님께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목사님, 지금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별로 당황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몽골에 있는 사역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일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아니 목사님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목사님이 이렇게 겪어봐요 지금 그런 말이 나오나 막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이제 제가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광명교회에서 오신 자매님이 막 밥 먹다 말고 이제 막 사진기를 들고 와가지고 김성삼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진 찍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막 저보고 웃으라고 하는 거죠.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이 안 나오죠. 그 인사를 팍 쓰고 이제 사진 찍으니까 그 자매가 뭐라 그랬냐면, 아, 그렇게 찍으면 어떡하냐고, 좀 웃으라고. 예. 제가 이제 억지로 막 웃는 이제 시늉을 했는데, 아, 정말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보는 그 형편은 너무 참 암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예,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마인드 이제 그 교육을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PPT를 넘겨야 됐기 때문에 제일 앞에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동그라미 이제 두 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 두시고 하나는 큰 원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하나는 작은 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는 감사를 뜻하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동그라미들은 이제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 우리 눈에 문제와 어려움이 커 보이면 감사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가 커 보이면 문제와 어려움은 작아진다는 거죠. 제가 그 강연을 듣는 동안에 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커져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작아져 있구나. 나는 내 생각이 맞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제 마음을 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제 마음에 로마서 8장 말씀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는 동안에 제 마음에 막 쫓겼던 그 수많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 마음에 소망이 오니까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사회를 보러 나가가지고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편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말씀을 세워주시면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 일을 맡았던 자매님도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이제 나 만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다 거부가 됐다. 나는 지금 다른 도시에 와 있다. 아, 그래도 내가 한 번만 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오든지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일하는 그 직원의 이제 차를 이제 얻어 타고 그 직원과 함께 이제 그 장소에 이제 그분 그 담당자가 있는 곳을 갔는데 거기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직원 그 담당하는 분이 그 같이 간 여직원을 이제 탁 보면서 이제 그 담당자도 여자분인데 그 같이 간 우리 자매님 같이 간 직원을 보면서 야, 너 그 사람하고 친구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른 팔짱을 꼈다 가더라고요. 얼른 팔짱을 끼고 이제 아, 막 굉장히 이제 가까운 것처럼 하면서 아, 우리 친구라고 이제 막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친구 어떻게 불쌍하더라, 불쌍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해놓을 수가 있냐. 엉터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거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래, 내가 접수 받아줄게.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그 친구를 통해가지고, 그, 이제 그 담당자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너무 아름답게 이제 처리가 됐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몽골에 저를 이끄셔가지고, 내 육신의 판단을 믿고 살았던 이 삶을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제가 몽골에 올 때 그 해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마음으로 살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정말 종이 해주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과 또 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과 율법사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 중에는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좋은 질문일까요? 나쁜 질문일까요? 저는 나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왜 나쁜 질문이냐 하면 주체가 내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이 병이 내 문제이지만 누구에게 맡기려고 합니까? 의사에게 맡기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막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 병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질문을 던집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 문제를 잘 알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게 할까?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 질문은 이 문제를 내가 풀게 애를 쓰도록 만드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애를 쓰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많으면 뭐 그렇게 질문을 해도 되겠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내가 인간이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되어버리는데 그런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애쓰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안 좋은 질문이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애쓰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아서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한 것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학생 캠프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학생들 접수를 이제 맡고 있어서 예, 접수 이제 그쪽에서 제가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를 그 마치고 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막 와가지고 목사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이제 슈거라는 영화를 잠깐 보여줬는데 그 학생이 그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대요. 그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 손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대요. 그 공부를 거의 꼴찌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인문계를 가려고 이제 거기서 써달라고 했더니, 선생님, 너는 인문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인문계는 못 가고, 뭐, 농고나 이제 상고 쪽이나 이제 이런 데로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유, 선생님, 저 인문계 가고 싶어요. 안 돼. 너는 성적이 미달되기 때문에 인문계 갈 수 없어. 너 그럼 떨어져. 그래, 하도 이제 인문계를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이렇게 다 모시고 학교를 갔는데, 그 엄마가, 아유, 뭐 아이가 참 그러는데, 저희가 뭐 떨어지면 뭐 재수시킬 테니까 좀 써주십시오, 선생님. 아,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걸 이제 써주게 된 건데. 근데 그 해에 참 놀랍게도 아이들이, 인문계 쓴 아이들이 미달이 돼가지고 합격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졸업도 안 했는데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시험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그 시험 결과가 뭐였냐면 꼴찌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결과를 보고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볼펜하고 책을 그냥 막 집어 던지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나 보라. 응? 나 꼴찌 만들어주는 하나님 내 절대 안 믿는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얘가 이제 막 게임만 계속 학교 갔다 오면 게임만 하고 이제 막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얘기해서 말 안 듣고 이제 막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보고서 너 이놈아 너는 구원도 아니야. 너 이번에 학생 캠프에 가서 구원 못 받아오면 너 아예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안 간다는 아이를 학생 캠프로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휴거 영화를 보면서 두려워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평생 학교에서 이제 꼴찌밖에 못하겠다. 넌 꼴찌밖에 못해. 왜요? 너는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왜요? 야, 너 잘 생각해봐. 너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6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꼴찌가 되냐? 너는 왜 응? 선생님이 잘못되고 응? 또 뭐 하나님이 잘못되고 너는 왜 옳고 왜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냐? 너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네 방법을 버려야지 네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데 너는 너가 맞고 어?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잖아. 너 신앙도 그렇게 하지? 그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야, 우리 아들도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반에서 1등하는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가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더라. 볼펜을 3개를 준비하래.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 그 빨간 색깔은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거. 파란 색깔은 시험에 안 나왔지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검은색은 이 내용의 이제 중심, 핵심적인 거.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노트 필기를 어떻게 하고 그거를 다 가르쳐줘서 그대로 따라하니까 성적이 확 올라간 거예요. 너가 틀렸는데 너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가 꼴찌라는 거야. 너는 신앙도 이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또 그걸 네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고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참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서 자기의 생각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에는 여왕벌과 일벌이 있죠. 저는 여왕벌은 태어난 줄 알았어요. 일벌은 일벌로 태어나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이제 벌, 애벌레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때 로얄 젤리를 먹는데 로얄 젤리를 3일 동안 먹고 이제 일반 꿀을 먹은 벌은 일벌이 되고 로얄 젤리를 11일 동안 먹은 벌은 여왕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벌은 40일에서 60일, 그러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왕벌은 3년에서부터 5년까지 사는 거죠. 매일 2,000개씩 알을 낳는데 2,000개씩 낳아서 이제 한 약 1,000일 정도 200만 개 알을 낳는다는 거죠. 우리가 1,000일이면은 이제 한 3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벌과 여왕벌이 무엇을 먹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런 생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참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로 끌어가기 위해서 거짓된 우리 생각을 계속 옳다고 여기게 살아가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뭐죠? 거짓이 바로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인 것입니다.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동안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자매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 자매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요즘에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막 160, 180, 어떨 때는 200까지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치료를 잘 하셔야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너 왜 그렇게 전화를 끊었냐? 네가 한 사람을 살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 자, 네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망을 가지겠냐? 제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자매님을 두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 베드로가 중풍병자 이제 애니아를 만났잖아요. 8년 동안이나 중풍을 앓았기 때문에 정말 그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으로 인해서 정말 절망하고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중풍에 걸리셨습니까? 이 병은 한번 걸리면 참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병인데 그래도 더 이상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음식도 좀 잘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베드로는 애니아를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니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중병에서 낫게 된 거죠. 제가 바로 전화를 이제 다시 걸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프로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그때 이제 그 시골에 있어가지고 병원도 없고 이제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힘을 많이 얻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혈압이 막 200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혈압이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참 감사해 하는 거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에도 이제 몽골 이제 사람인데 가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자매님이 계세요. 그 네메헤라는 자매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이 이제 의사예요. 그래서 몽골에 이제 의사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팔다리를 다 못 쓰고 있는데 좀 목사님이 교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의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한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한쪽 다리를 질질질질 끌게 내었는데 그래도 이제 일을 계속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탁 쓰러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다리를 전혀 못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갔을 때 방에 이제 저를 만나러 휠체어를 타고 저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이야기 더 하시다가 또 막 울고 있고 아 이분이 지금 이 마음에 이 마음에서 계속 절망의 소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저 소리를 계속 들으면 저분이 삶을 포기하겠구나. 제가 이제 저 생각을 잘라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 육체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거짓인데 저 거짓을 사실로 알고 받아들이니까 그분이 절망을 하고 이제 소망을 다 잃고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가서 격리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몽골 사람들 비자가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아산병원에서는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는 일이 여정이 너무 지금 이제 그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난 너밖에 없어. 너만 사랑할게.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너 고생 안 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남자들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요? 그 진심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내가 진심있게 막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금방 진실이 아닌 것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게 막 사실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거짓말이에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다 경험하셨겠죠. 그래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막 혼나면 뭐라 그래요? 아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그러는데 그거 역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옳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임시 보기에 그게 맞아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희가 아들을 낳아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올라왔습니까? 하나님 무슨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오히려 사라가 임신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89세 된 할머니가 임신을 해가지고 와, 그 임신을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죠? 예. 아이고, 입도 산다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또 아이를 낳을 힘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내 생각이 틀리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주실 수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이 자기가 맞다는 그 생각이 탁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너무 놀랍게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보여도 성경은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분이 복음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러면 이 육신에서는 뭐라고 이제 생각이 올라올 거냐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몸을 좋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네. 내 다리가 그냥 여전히 아프고 나 힘이 없네.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생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 그게 진짜 복된 것입니다. 정말 제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레미야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 저는 선교를 나와서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버리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이 음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제가 몽골에 온 지 이제 1년 좀 안 됐을 때 코로나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2020년 1월 달에 김정은 목사님께서 몽골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 이제 집회도 해주시고 또 사역자 교제도 해주시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몽골에 맞는 복음의 탈출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몽골 교회가 작고 또 이제 형제자매들도 어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몽골에 맞는 복음의 탈출구를 열어주셔서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바로 목사님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몽골 인구의 2%가 기독교 인구인데 기독교인들이 얼마 없죠. 그런데 이제 교회 문을 닫으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께서는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세계 대회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인터넷으로 세계 대회가 되나? 제 생각은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세계 대회를 이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6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명이 4일 동안에 참석을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그 결과를, 그때 이강보 목사님께 이제 보고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120명이 4일 동안 이렇게 왔고요. 600명이 접수를 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600명을 다 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세계대회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이제 끝났는데, 그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고, 이 끝났는데, 그 오지도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왔지? 항상 제 생각은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내 생각, 내 판단하고 안 맞지만,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니까, 그 학생들을 얻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 세계대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 아카데미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50명도 오고 뭐 60명도 오고 또 이제 70명도 오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희는 서부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옆에 이제 인도 선교사님들 계신데, 제가 사역자목을 이제 인도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국에 사역자들과 같이 사역자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또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교류하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마음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홍보와 기획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그 인천에서 그 필리핀에 있는 그 학생들을 조성혁 전도사가 혼자서 3만 명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되나? 그 자세하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자를 뽑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제 교육시키니까 그 학생들이 관리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야, 저거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래서 저희 몽골도 자원봉사자를 바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뽑아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이제 워크샵도 하고 또 성경 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학생들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또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홍보를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1년 동안 지금 이제 그 토요 아카데미를 했는데 저희를 통해서 한 6,000명, 7,000명 되는 학생들을 이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저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참 이 교회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보니까 그게 진리인 거예요. 정말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는데 참 내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들려주시는 약속과 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이 정말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임을 보면서 제가 이 선교를 나와 있지만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버 수양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내 육체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받게 하시고 복음 안에 힘있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